이렇게 열렬하게 환영해 주는 교회는 전 세계에서 우리 라스베가스 한국교회밖에 없어요. 목사님이 안 계시는 동안 제가 부족하지만 설교를 이제 새벽 기도하고 주일 예배를 섬기게 했는데 긴장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집 밖에서 거의 안 나갔어요. 혹시 사고 나가면 주일날 설교할 사람이 없을까 봐 진짜로 어딜 다니질 않았어요. 제가 다닌 데가 어디냐면은 주일날 예배 끝나고 찬양대원들하고 맥도날드 한 두 번 갔었고 지난 금요일날 코스코 한 번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어떤 분하고 식사하기 위해서 BJ 레스토랑에 한 번 갔다 오고 많이 다녔네. 아 참. 아, 괜히 말했네 이거. 예, 여러분 제가 이렇게 편안하게 설교할 수 있는 데가 많지가 않아요. 예, 그렇죠? 마치 그 딸내미가 시집 가서 친정 어머니 오면은 그냥 다 벗고서 그냥 어머니하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하는 것처럼 마음이 좀 편한데, 하여간 오늘 이제 네 번째 설교입니다. 모세 앞으로 저 설교 준비 이렇게 하지 마세요. 부탁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 제가 맨 처음에 설교했던 제목 생각나세요? 주제가? 온전헌신. 두 번째는요? 온전한 예배. 세 번째 지난주에? 온전한 기쁨. 이게 연결돼요 여러분. 온전한 확신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돼요. 그렇죠? 아멘입니까? 예배를 드리면 기쁨이 와요. 그렇죠? 기쁨이 오죠? 그 기쁨을 가지고 세상에 나와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이 도살증에 끌려가는 송아지처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내가 왔노라. 내가 정복했노라. 내가 섬기겠노라 하는 것이 제자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확신, 온전한 예배, 온전한 기쁨, 그리고 오늘은 온전한 제자에 대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해외여행을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쇼핑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각 나라 사람마다 특징이 있대요. 미국 사람들은 쇼핑을 할 때 이거 얼마요? 라고 단순히 가격만 물어본대요. 근데 독일 사람들은 이거 튼튼한 거요, 튼튼하지 않은 거요, 그걸 물어보고요. 프랑스 사람들은 이거 최신 유행 맞죠? 라고 물어보고요. 한국 사람들은요. 이게 진짜야, 가짜야. 와, 가짜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몇 년 전에 한국 나와서 재래시장을 갔는데 참기름집에 간판이 붙어있더라고요. 거기에 정말 진짜 순 참기름 팝니다. 아니 참기름이 얼마나 가짜가 많으면 정말 진짜 순 참기름 판다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얘기하죠. 또 우리끼리는 뭐라고 해요? 교인, 성도라고 얘기하고 교회 안에 호칭이 되면은 뭐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런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목사인데 진짜 목사인가? 난 대체 어떤 목사인가를 항상 생각해요. 자, 여러분은 교인이잖아요. 나는 진짜 어떤 교인인가? 그냥 구경꾼으로 오는 교인은 아닌가? 취미생활로 오는 교인은 아닌가? 사람 만나러 오는 교인은 아닌가? 또 저희 교회가 점심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잘 나오잖아요. 점심 먹으러 온 건 아닌가? 여러분 대체 우리는 누구입니까? 오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구경꾼들이죠. 기적을 베풀고 병도 고쳐주고 하니까 야 이번 따라다니면 한몫 보겠다. 사람들이 막 예수님 임금으로 막 옹립하려고 하는 선동꾼들도 있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어떤 주제를 얘기하냐면 제자에 대한 얘기를 해요. 제자. 내 제자. 내 제자. 이 당시 얼마나 많은 랍비들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많았겠어요. 그렇죠? 철학자를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내 제자. 나만을 바라보고 내 속에 소속된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기 시작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에 대한 우선적인 사랑을 갖고 있는 제자. 자, 오늘 말씀 26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나오죠.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진짜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부모님을 미워하라고요? 처자, 남편과 아내를 미워하라고요? 아니, 아들과 딸을 미워하라고요? 제가요, 남편과 아내는 미워할 수 있지만 아들과 딸은 미워 못하죠. 내가 시어머니는 미워해도 친정어머니는 미워 못하죠. 근데 미워하래요. 그럼 성경에서는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렇죠? 남편을 순종하라, 아내를 사랑하라, 너희 자녀를 주의 훈계와 교양으로 잘 양육해라, 이런 말을 했지. 미워라는 말이 오늘 처음 나오거든요. 이건 말도 안 되잖아. 근데 버트란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나는 왜 크리스찬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책에서 이 내용을 인용을 해요. 인용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생물학적인 가족관계를 끊어버리라고 하는 매정한 사람이다. 그래서 난 예수님을 안 믿는다. 언뜻 생각하면 어찌 그럴 것 같아. 아니, 부모를 미워하고 형제애매를 미워하고 처자를 미워하면 그래야지 내 제자가 된다고? 혹 이상하네. 그래서 미워한다는 말 헬라 말의 원래 뜻은 좀 더 사랑한다. 예, 좀 덜 사랑한다. 조금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내 안에 사랑이라고 하는 볼륨이 100이라는 100이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50%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50%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40%가 되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60%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좀 더 우위에 점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우선순위로 말하면 예수님이 먼저라는 거죠.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놀라운 일을 발견했어요. 뭐냐면 전 세계 사람들에게 first priority가 뭔지를 쭉 조사했더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첫째가 뭔지 아세요? family예요. 가족이에요. 근데 대한민국만이 달라요. 첫 번째 물질적인 행복, 두 번째가 건강, 세 번째가 가족이에요. 물질적인 행복을 위해서는 가족도 버릴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도 이런 사람이 왜 없었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 중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더, 그리고 사람에 대한 사랑은 덜. 예수님을 더 사랑한 쪽으로 나가야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만약 너에게 양자 택일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온다면 힘들겠지만, 너무 힘들지. 너무 마음이 쓰라리지. 너무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때는 나에 대한 사랑을 더 사랑해야 된다. 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쉽지가 않은 얘기예요. 오늘 제 설교가 쉽지 않은 설교예요. 여러분, 동가식 서가숙이라고 하는 그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동쪽에서 먹고 서쪽에서 잔다, 그렇죠? 어느 동네 외동딸을 가진 부모님이 있었는데 결혼 정류경이 됐나 봐요. 근데 동쪽 마을에는 차부잣집이 있었고 서쪽에는 김선비집이 있었나 봐. 그러니까 차부잣집은 부자고 이 김 서쪽에 살고 있는 김선비집은 못 살았겠죠. 그런데 또 이 동쪽에 있는 부잣집 차부잣집의 아들은 별로 잘 안 생겼어. 서쪽에 있는 아들은 너무 잘생겼네. 우리 정공표 목사님처럼. 하, 목사님 지금 격하게 동의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딸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어느 쪽에 시집 갈래? 동쪽으로 시집 가고 싶으면 오른손, 서쪽으로 시집 가고 싶으면 왼쪽 손들어 그랬더니 두 딸이 어떻게 했을까요? 양쪽 손을 다 들은 거예요. 부모님한테 걱정하지 마세요. 동쪽에서 밥 먹고 서쪽에서 잠을 잘게요. 이런 얌체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지만 이게 우리들의 얘기예요. 우리들의 얘기라니까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안 하려고 그래요. 예수도 믿고 예수님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예? 왜 내가 한 개를 선택해야 돼? 일거양득이지.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내 제자가 능히 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얘기냐면 자신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 첫 번째는 나 자신,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에 대한 우선적인 사랑이고요. 두 번째는 내 자신과의 관계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사람. 세상에 많은 학자들이 우리 사람에 대해서, 자아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많은 학설을 발표했어요. 그렇죠? 교육학자들은 너 자신을 개발해라. 철학자는 너 자신을 알라. 심리학자는 너 자신을 받아들여라. 인본주의자는 너 자신을 긍정하라.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너의 십자가를 져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하셨어요. 이어서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말이 뭘까요? 지라. 이 말의 원래 뜻은 감당한다, 견딘다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마다 십자가가 다 있어요. 다시 말하면 고난이 있고요. 역경이 있어요. 기도를 해도 고난이 와요. 기도를 안 해도 고난이 오고요. 믿음이 좋아도 고난이 오고요. 믿음이 없어도 고난이 와요.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견딤으로 말미암아 disciple,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discipline, 훈련시키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 나에게 오는 고난과 역경의 그 십자가를 감당하고 견디고 나가야 돼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있어요. 여자분들이 매는 목걸이의 십자가가 있고요. 나에게 당해진 개인적인 십자가가 따로 있어요. 내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감정속에, 우리 생각속에 피어나고 있는 열꽃처럼 피어나고 있는 정욕과 탐심을 매 순간순간마다 못을 받는 거예요. 전 어느 글을 읽다가 충격받은 글을 읽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십자가와 우리가 가져온 십자가가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십자가는 못이 박혀 있는데 우리가 짊어진 십자가에는 못이 안 박혀 있더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모양은 있어요, 여러분. 건사한 십자가 모양이 있는데 못을 박지 않고 있어요. 못을 안 박아요. 우리의 욕심과 정욕과 탐심에 향해서 못을 안 박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시인과 총장, 가시나무란 노래. 이게 1988년도에 나온 노래예요. 유행가로 나왔는데, 사실은 시인과 총장의 하덕규라고 하는 분, 지금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떠오른 그거를 노래로 만들었는데 이게 유행가처럼 퍼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조선모라는 가수가 이걸 불러서 또 히트를 쳐서 리메이크를 많이 했어요. 지금도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많이 나와요. 연습곡을 보다 보면. 근데 그 가시나무라는 노래의 내용이 대부분 이런 내용이에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네. 그렇죠?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내 안에 헛된 바람이 너무 많네. 내 안에 슬픔이 너무 많고 내 안에 너무 많은 걱정이 있네. 그래서 그분이 쉴 곳이 없고 그분이 있을 수 있는 편한 곳이 없네. 그래서 나는 내 속에 내가 마치 가시나무와 같다 그랬어. 가시나무와 같다. 찔리고 아프고 상대방이 나에게 찾아오면은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상처를 받고 가요. 내가 그 사람이 너무 좋아서 가면은 또 그 사람이 또 상처를 받아요. 내 의도는 상처 주는 게 의도가 아니었는데 내 안에 있는 내가 너무 많아서, 내 안에는 헛된 바람이 너무 많아서, 내 안에는 슬픔과 걱정이 너무 많아서 가시나무처럼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왜? 정과 욕심을 내 안에 있는 십자가에 못을 안 받고 살기 때문에 화낼 때 화내고 욕하고 싶을 때 욕하고 짜증내고 싶을 때 짜증내고 코피 풀린 망아지처럼 막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셨던 자기 십자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유와의 관계, 사람입니다. 그러면 자기 소유를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28절부터 33절까지 굉장히 큰 얘기를 두 가지 비유를 들어 설명했어요. 첫 번째 비유는 28절, 29절, 30절에 나오는 망대를 세우는 어떤 농부 얘기가 나와요. 여기서 망대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 큰 과수원을 가진 사람들이나 큰 양떼를 키우는 사람들은 망대를, 타워를 세워갖고는 감시 역할을 했어요. 어떤 때는 그 타워 안에다가 곡물을 넣는 창고 역할도 하기도 하고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던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고 그래요. 이 당시에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는 분봉왕, 다시 말하면 로마 황제가 임명한 갈릴리 지방을 섬기라고 했던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분봉왕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자신의 권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곳곳마다 성읍을 짓기 시작했어요. 엄청난 성읍을 막 짓기 시작했는데 성읍을 짓다가 다 중단돼 버렸어요. 헤롯 안티파스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과 돈과 모든 걸 쏟아붓지 않고 유대인들에게 야 돈 내 세금 막 부담시키고 부역시키는 바람에 없잖아 돈이. 유대인들이 무슨 돈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곳곳마다 성읍이 중단돼요. 헤롯 안티파스는 돈 한 푼 안 내고 자기 소유를 한 번도 내지 않는 상태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비웃는 거죠. 꼴 좋다. 두 번째 비유는 어느 임금이, 1만 명의 군사가 있는 임금이 상대방 2만 명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 왕이라면, 제정신이 박힌 왕이라면 가만히 앉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야, 우리 만 명, 2만 명이 이길 수 있을까? 아니야, 이길 수가 없어. 그러면 화친을 청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군대를 잘 훈련시켰던 사람도 아니고 화친을 청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어정쩡한 사람이야. 이것도 헤롯 안티파스의 얘기예요.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자기의 부인, 첫 번째 부인을 내쫓아 보냈어요. 근데 그 아내였던, 첫 번째 아내였던 사람은 아리아비아 왕의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이복동생인 헤롯 빌립 1세의 부인인 헤로디아를 자기 부인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세리요한이 그를 비판하다가 목에 잘려 죽잖아요. 그래서 아라비아 왕이 화가 난 거죠. 내 딸을 버리고 너 그런 짓을 해? 그래서 전쟁이 났는데 헤롯 안티파스가 처참하게 참패를 당해요. 자기가 있는 모든 걸 다 자원을 동원해서 싸움터에 나가는데 자기는 그냥 구경꾼처럼 딱 있다가 동원된 군사들만 다 죽이는 거예요. 자기 소유, 자기 가지고 있는 걸 하나도 내놓지 않는 그 당시에 그 일을 예수님이 예리하게 얘기하시면서 너희들도 너희의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 될 수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목회자의 설교를 들을 때 헌금 얘기라든지 돈 얘기라든지 재물, 소유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굉장히 거슬리고 굉장히 긴장되죠. 저는 목회하면서 참 재미있는 일을 경험했어요. 저도 1년에 몇 번씩 헌금 설교를 하거든요. 헌신에 대한 설교를 하거든요. 특별히 헌금에 관한 설교를 하게 되면 그 다음 주에 헌금이 더 안 나와요. 참 이상하죠. 그래도 전 했어요. 헌금이 단 뭐 100불이 100불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이건 우리가 가지는 소유에 대한 이거를 주님이 얼마나 양도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표현에 불과하거든요. 저는 지금 은퇴한 다음에 인컴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소셜 시큐리티도 아직 나오기가 멀었어. 인컴이 없어. 그래서 저도 헌금을 매주마다 하지 못하는 편이지만 제가 인컴이 있는 한 번도 빠짐없이 헌금을 그르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헌금의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이 있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잘나게 만들었잖아요. 훌륭하게 만들었잖아요. 직업을 주셨잖아요. 그걸 얼마만큼 버릴 수 있느냐,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느냐는 문제예요. 제가 1978년도에 신학대학을 들어갔는데 신학대학에 들어가자마자 대신방 때 목사님하고 강도사님하고 여자 전사님하고 이제 신방을 하러 왔어요. 그래서 저도 예배 같이 드렸어요. 예배 다 끝난 다음에 간단한 간식을 먹으면서 그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줬어요. 명은아, 이건 들어서 들을 필요 없는, 들어서 안 될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명은아, 목사도 해볼 만해. 목사도 테크닉만 부리면 잘 살 수 있어. 여러분, 가신학대학에 들어간 아무것도 모르는 놈한테 담임 목사님이란 분이 와갖고 목사는 하기 나름이고 목사가 테크닉만 부리면 잘 살 수 있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어떻게 이 땅에 있단 말입니까? 그쵸, 여러분? 너무 슬픈 얘기예요, 그쵸? 이건 너무 어두운 얘기고요. 이건 너무 비참한 얘기고요. 눈물 나는 얘기예요. 아니 어떻게 갓 신학대에 들어간 대학생 1학년한테 댓글만 부리면 잘 살 수 있다는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맨 처음에. 그런데 그분이 목회하시면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김창인 목사님 설교 좀 1년 내내 뺏겨서 설교하다가 적발이 되고요. 교회가 싸움이 나고요. 저희 어머님은 목사님이 동원한 깡패한테 맞아가고 팔이 부러지고요. 저는 경찰서에 잡혀가고요. 너무 엄청난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버리자, 줄이자, 나누자. 이게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아깝거든요. 근데 버리자. 더 가지면 좋잖아요. 근데 줄이자. 내가 가지면 좋은데 나누자. 난 태클이 부리는 목사가 되면 안 된다. 나는 정면 돌파로 목회해야 되겠다.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고 내 정과 탐심을 매일 못을 받고 내 자신의 소유를 진짜 주님께 양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자 말씀했습니다. 대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대체 나는 어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는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제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다 제자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쓴 바울 서신을 보면 제자란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이란 말로 다 대체돼요. 온전한 사람. 모든 면에서 온전한 사람. 예수님을 우선 사랑하고 내 자신을 십자가 매일매일 못을 받고 테크닉 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양도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사람. 우리 모든 교인들이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그런 온전한 사람이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